저희 삶의 기쁨의 근원이요 이유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17년 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어 주의 뜻 가운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2026년 이렇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 새로운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크고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예배하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과 추억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첫사랑과 같은 교회, 그리하여 꿈에도 생각날 만큼 애틋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 새로운 교회가 저희에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서로 돌보며 연합하고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감사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도 가을이 오면 곧 시원한 공기와 쾌적한 하늘을 내어주듯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지금의 위기와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안위만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사회적 토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성도들을 목양하며 주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목사님께 주신 비전대로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어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로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 모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했을 것 같듯 위대한 사람들도 속사정을 알고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견뎌내고 거기까지 갔고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바른 목표와 좋은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목회 사역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탈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했고 그것도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 교회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켰죠. 바울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떨 때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힘든 중압감과 싸우면서도 용케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역을 계속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정중동을 잃지 않고 또 거룩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19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의 상황을 가리키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호받고 강건해짐을 뜻하는데 이것을 안다는 말은 정말 몸으로 체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아는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뜻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 테이블 위에 세워놓고 좀 튼튼한지 흔들어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나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사역을 맡을 때 신나서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전도사 첫 설교를 할 때 너무 신나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처음 신나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지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는데 첫째 그것은 너희들의 간구 즉 성도들의 중보기도였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도들이라고 써요. 복수예요. prayers라고 돼 있죠.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주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보호막을 바울은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큰 물이 되듯이 작은 기도들이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목회 서신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조금 요식적인 행위로 기도할게요. 그냥 체면치료로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진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부족한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잘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을 붙들어주는 첫 번째 힘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탱한다고 했어요. 당시 고대 헬라의 도시에서는 특별 축제가 열릴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누군가는 돈을 대야 했는데 이 정도 돈을 대려면 그 도시의 가장 부자 재벌이나 그 도시의 왕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에서 이 도우심이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풍성한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풍성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의 한계를 입고 오셔서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사역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실 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짝 붙어서 도와주는 코치와도 같다는 뜻이고 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위로라는 말은 그냥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콘포르테,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 따뜻한 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바울은 성도들의 간구와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20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파수꾼이, 망대 파수꾼이 머리를 쭉 빼가지고 먼 곳을 뚫어지게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여러 군데다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말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한 가지 다가올 목표를 기대한다는 학수고대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다 이 소망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서도 최악의 상황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에잇, 쟤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최고의 상황은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 같네.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천체 망원경은 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 망원경이 우리로 하여금 별을 확실히 보도록 해주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하찮게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크게 보여주는 돋보기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은 조금만 눈치가 빠르면 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진실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약삭 발음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만큼은 듣고 싶습니다. 능력은 부족했으나 진실한 목자였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사형을 당해도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절대적인 롤모델이 예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 언어와 행동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내 돈도 이제 내 돈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번 돈으로 여러분 기본 생활비 쓰고 아이들 교육시킨 다음에 나머지 돈은 그냥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쓴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나의 야심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티내지 않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 아닙니까? 바울은 진짜 어디를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바울의 헌신의 절정은 죽음까지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울 때 하는 최악의 욕이 뭐예요? 너 죽고 싶냐?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한테 그런 위협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는 이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끝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지천명을 넘어가면 50-60대를 넘어가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23절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해서 떠난다는 말은 전쟁터 병사들이 텐트 걷어서 옮길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선원들이 배에 닻을 올리고 먼 항해를 떠날 때 쓰였던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마치 군인이 텐트를 걷어서 다른 데 옮기는 것과 같았고 선원이 배를 떠나서 그 다음 항구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처참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마치 타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영원한 자유인으로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었어. 그렇게 죽음을 주님한테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항상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거든 믿지 마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죽은 게 아니라 이사 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연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면 22절, 23절에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그냥 차라리 저를 지금 데려가세요. 그러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게 지금 더 고통이니까.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그를 비방하고 질투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제가 그 고통에 반에 반도 못 겪은 후배로서 바울 선배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목회자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괴로운데 저는 사실 바울같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이 이런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목회란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레벨이 바울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감정에 오래 억눌러 있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그를 붙들어 주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에게 맡겨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시키실 사명이 아직도 남아서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겪은 그 포항 대형 비행기 사고, 탔던 비행기가 두 개의 동체가 갈라지는 그 끔찍한 사고에서도 기적같이 안 다치고 살아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때가 제가 33살 예수님 나이였거든요. 그때부터 남은 인생은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특히 우리 교회가 가든5로 들어오면서 정말 미셔널 철치, 한국 교회 다시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처럼 이 세상에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간, 건축하고 들어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도 먼저 이 가든5 상인들부터 한번 전도를 해보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한번 보여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한국 지역 마을마을마다 우리도 교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진 미셔널 철치입니다. 바울이 이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자, 참 부끄러운데 이미 가든5 복음화를 끝내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열정을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남은 인생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는, 우리 이웃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로, 그런 인생 되기로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선배님을 보면서 우리의 안일한 하루하루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늘 예수를 생각했던 바울처럼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 바울 선배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현실의 고난에도 불평이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들, 엄살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배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